필라델비아, 충성스러운 작은 무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단락의 교회 역사는 가장 흥미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곳의 상태 가운데서 주님이 의외로 칭찬하셨으며 또 칭찬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서신 안에서 주님은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은 없습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한 한 분이 우리를 향하여 웃는 얼굴을 나타내실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비록 교회 역사 중에 빌라델비아 방면의 상황이 전에도 있었던 적은 없지만 빌라델비아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순조롭지 못할수록 주님은 그들의 열렬함을 칭찬하십니다. 결국 환경의 반대가 어떠하든 그것은 그들이 빌라델비아 사람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그들을 방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그들이 빌라델비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빌라델비아 사람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사람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악들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빌라델비아 사람이 되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아직 상세히 이 서신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빌라델비아의 성질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를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다시금 사대로 대표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는 의심할 바 없이 종교개혁 후에 수많은 국립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은 종교개혁 시에 나타냈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화 되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비록 이러했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살아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자기의 의복을 더럽힌 적이 없는 바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대 가운데 있었지만 사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대는 바로 세상이며 기독교화된 세상으로서 다만 약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흩어져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원칙상에 있어서 빌라델비아는 이것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형제 사랑의 원칙은 바로 생명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교회를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록 진실된 교회는 사대의 분란 중에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성령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명칭 외에 형제 사랑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는 늘 부흥이라는 명사를 듣지만 많은 부흥은 다만 성령이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어 죄인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따름이지 결코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처음 위치로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빌라델비아 광경은 바로 하나의 교회의 부흥입니다. 사대 안에서 우리가 비록 종교개혁 당시와 개혁 후의 부흥을 볼 수 있지만 빌라델비아에서는 더욱 진일보한 부흥을 봅니다. 단지 극단적인 죄악을 개정할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상태로 돌이킵니다.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최초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신 안에서 주님의 음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단락의 성경에서 논하는 것이 결코 초기나 중기의 교회가 아니라 초기와 중기 후에 출현된 금세기 교회의 상황임을 알게 합니다. 사대는 금세기 교회의 시작이며 죄악에 더럽혀짐은 없지만 생기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약간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개신교를 성공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상황은 더욱 자칭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이미 교황의 권세와 교회의 권위, 동정녀와 여러 성인들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 미사, 연옥과 같은 이단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며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든 중요한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을 벗어나 외면적으로는 가장 정통파 개신교도가 될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돌아보지 않고 기타 수천 가지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외면적으로는 다 의견의 문제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그 논쟁하는 바는 단지 자기의 과실과 결함을 덮으려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서신보다 더 성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땅 위에서의 권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위하고 격려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교회 역사의 마지막 몇 페이지 중에서 주님의 눈이 주의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로마 천주교회의 폐괴함이 아니요 개신교의 의식도 아니며 라오디게아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음과 교만함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안에서는 남은 수가 있었지만 사대 안에서는 몇 명의 충성된 사람이 있었고 아마 라오디게아에서 어떤 사람은 기꺼이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전체가 완전히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작은 무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아디라와 사대가 극히 교회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는 단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는 도덕적인 상황에서 조직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읽어내려갈 때 쉽게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남다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로 주의하게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는 주님이 무엇을 소유하셨는가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는 그이가 주 예수님이 여기서 표명하신 것은 결코 다른 사자에게 표명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는 그분이 일장에서 가지셨던 영광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충성된 성도들이 이 시기 알고 있던 그분의 도덕상의 품격이었을 따름입니다. 사대는 신조를 지나치게 중시했지만 빌라델비아가 사모한 것은 그들이 믿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도가 말한 것은 나는 나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였는데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근원입니다. 실로 이 서신에서 주 예수님의 신분은 다른 서신에서보다 더욱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하신 그분 자신은 그분이 어떤 서신에서 계시하신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분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주님은 결코 이렇게 그분 자신의 덕행을 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전에는 그분이 그분 자신의 심판의 성질을 각 교회에게 계시해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한 분 심판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가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만이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진실하신이라고 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그분 자신 안에서 어떠하신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무엇이며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어떠하시면 그분은 그렇게 그분의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명하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도덕과 충성으로 충만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안팎으로 다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선포하신 바대로 충성스럽게 일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것은 연구하며 오늘날 그분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바 만약 그분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분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성품과 상합해야 하며 반드시 그분이 보여주신 온전케 하는 말씀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모신다면 우리는 심령의 모든 폐괴하고 의식적인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이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과 완전히 상반된 이와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더러움의 흔적조차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본래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셨으며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거룩하신 분으로 칭함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시종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사람을 위해 죄를 제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의 위치에 서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을 때 죄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 이상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모든 육체를 위한 여지를 남겨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 중 진실되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갈망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상이 손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룩해 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됨을 구실 삼아 한면으로 진리에 위배되는 수많은 사물을 수용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바로 육체를 위해 지위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된 것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광의 거룩한 분이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부활했으며 지금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갖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고 그것을 중심 삼지 않게 하며 또 생각과 사랑을 하늘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 진실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이미 진실하지 못하고 그들의 금등대의 간증의 본뜻을 상실했으며 그들의 실상은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며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혹은 어떤 명칭을 가지셨든지를 막론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은 완전히 진실하시며 확실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빛이며 참떡이시며 참포도나무이시며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인 면에서나 하나님이신 면에서나 모든 진실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표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든지 그분은 바로 그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공의가 되시며 거룩과 구속이 되십니다. 그분의 포부와 그분의 실제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다만 그분 안에서 이미 진실한 것이 된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서 존중을 받을 때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표태가 된다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사랑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눈이 이렇게 밝은 이상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이로써 우리에게 기록된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 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는 성령을 얻은 후 우리의 마음은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에게 더 긴밀히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으로 얻게 하며 이 기록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한 분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성의 가장 좋은 보호자이시며 생기가 없는 기독교에는 미혹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의 순수한 길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의 도움을 끊을 만한 믿음이 없고 도처의 모든 것들이 혼란되어 있을 때 오직 한 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지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서신의 요점입니다. 오직 이 서신에서만 주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나비들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하신지를 말해줄 수 있으며 그들은 그분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기이하고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계신 자, 가장 처음 계시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순수함으로 돌아가 그분이 성경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필요입니다.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결코 교회 역사와 오늘날의 세대에 의해 발명, 발견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가 현재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으실 그리스도입니다. 실로 기록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표명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에 순복하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악으로부터 분별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시키며 또한 온전케 합니다. 일체의 죄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표시입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고 많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표시인데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진실한 것은 얼마나 적은지 엄격한 길은 늘 외롭고 아무도 동정을 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의 냉정함을 본다면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없는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은 바로 여기 있으니 약간 왜곡되고 약간 유해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실패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까? 변론, 도리, 연구, 고찰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까? 설마 이러한 변론을 거친 후 진리를 준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양심이 잠시 뇌물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전과 다름없이 이 사람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 행위가 옳다고 표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영향을 받아 얻은 확실한 견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일체의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성의 문제는 대부분 갈망이 없음과 불성실한 마음의 요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계시는 믿을 만한 것이며 만일 원치 않는다면 또 무슨 이유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늘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은 진실 앞에 있습니다. 많은 때 진실은 있지만 거룩은 도리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어떤 권세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 이들은 응당 그것에 순복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 중에서 믿는 이는 일의 진상을 살펴 알기 위해 감히 한시도 풀어놓지 않습니다. 양심도 아마 활동하겠지만 도리어 혼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이 진리의 보증이라고 여기십니다. 주님이 사대유의 빌라델비아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을 표명하신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또 황량할 때 무엇이 그들로 새로이 생명을 얻게 하여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성질입니다. 주 예수님의 신분은 이 책에서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이 전반부에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었고 후반부에서는 세상을 떠나신 주님이 주신 보혜사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유한 지위 역시 특별합니다. 저작된 시기는 아주 늦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배도의 날들에 특별히 적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참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인간 세상의 황량함이 어떤 지경에 달할지라도 주님 자신은 여전히 빛이시며 여전히 생명이십니다. 비록 사대에도 행위가 정결한 사람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여러 일들에서 다 주님께 순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간증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일으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믿는 이의 사랑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은 그분을 가로막지만 그분은 지금 도리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무릇 그분을 본 사람은 다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믿는 이들의 특징은 비록 그들에게 큰 영향은 없지만 주님 자신과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 안에서의 아비의 특징은 바로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빌라델비아 안에서는 비록 모두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도리어 그분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 안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이지 결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시대는 요한 서신의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미 황량하여졌고 적그리스도가 도처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초기의 능력과 은사를 회복하는 것이 소망 없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의 성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타내신 것은 결코 사대에서 나타내신 것 같은 그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내신 것은 주님의 품격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비록 모두 실패했지만 그들은 응당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과 요한서신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교회의 실패의 날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것은 물론 그분이 1장에서 표명한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분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 죽은 사람을 부활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장 4절부터 6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음부가 열리는 것은 원래 왕국을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칭은 주님이 여기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중 이것이 가장 기묘하고 가장 특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중 다른 한 방면에서 다윗의 열쇠라는 이 한마디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에서 선지자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분노의 날 중에 어떻게 파멸의 일을 맞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중의 거민들은 결코 이 일로 인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것은 분명히 불신자 중에서 부활의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노를 바라시며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이러할 뿐 아니라 당시의 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당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청지기는 본래 장구한 영광과 안연히 죽음을 맞이할 것을 바랐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사용하여 반석에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가 부활을 잊었음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다윗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위하여 위대한 무덤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이곳이 결코 그의 영구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오직 부활 안에서야 온전히 얻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가 이미 다윗집의 희망의 열쇠를 잃어버린 이상 그는 다윗집 안에서 다스리는 직분의 열쇠를 잡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집에 대하여 하신 약속은 오직 부활의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는 결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고 있는 중인데 이는 다윗집이 후에 보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활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샘나의 불신에 따라 그를 다루십니다. 그는 죽을 것이며 포로로 잡힐 것이며 그의 무덤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지위를 잃겠고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얻어 명실상부하게 다윗의 열쇠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선택하셨습니다. 샘나의 의미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이지만 이 부르심은 결코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우는 사람은 엘리야김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리라이며 그는 힐기야의 아들로서 힐기야의 의미는 여호와의 분기신이다. 부활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을 위해 남겨둔 분기시며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다윗의 밑분 은사에서 분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사야의 말이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다윗집의 주이시며 모든 약속의 열쇠를 관리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무덤은 결코 믿는 이들의 영광이 아니며 부활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문이 다시는 그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열쇠는 바로 무덤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 예수님이 음부문을 여실 때에는 아무도 능히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 안에 가두어둘 수 없으며 그분이 불신자를 그 안에 가두셨을 때에는 또한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 무수한 사람을 해하는 황충들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무적행을 닫을 때 사단은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이 두 형태의 능력은 다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분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해야만 그분은 죄인들에게 죄수가 깊은 옥에서 모인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음부를 다스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길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부활의 주가 되시고 왕국의 왕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음부의 문은 그분의 의도와 권위에 따라 닫힙니다. 비록 현재 그분은 아직 이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분 자신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잠든 이긴 믿는 이들을 안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가 이를 때 첫째 부활 안에서 분깃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그분은 살아있는 이긴 믿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하여도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말한 것이 음부의 일이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분은 마치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불신에 대하여 그분은 절대로 냉정하시고 당시 배 위에서 주무시며 풍랑이 세차게 몰려오는 것을 방임하신 것 같이 모든 현행의 분란과 어려움들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종 그분의 권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치의 열쇠를 관리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는지. 많은 때에 마치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이 우리의 문을 닫는 것 같으며 비록 우리 눈에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문을 닫는 자가 임의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만 주님의 뜻에 따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서 이미 닫힌 문을 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한면으로 주님이 만일 이미 문을 여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열으신 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이나 다른 믿는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분에게는 열쇠가 있고 그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도처에서 역사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은 모든 것의 주제이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그분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그들은 무력하고 문조차 열 수 없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문을 열어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광활하고 제한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만일 그분과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